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되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한 포털 사이트에 연재된 웹툰 골방 환상곡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는 최고 명문대에 다니며 잘생기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런 그에게 지금 취업난은 장난일 뿐이다. 이런 엄청난 포스를 발산하는 그의 정체는 엄마, 친구, 아들. 예, 이것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시작된 유래입니다. 여기에서 엄친 딸, 엄마, 친구, 딸, 부친남, 부인, 친구, 남편 등이 파생되었습니다. 요즘에 엄친아, 엄친딸은 그 사람보다도 그의 부모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엄친아를 뽑으면 누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한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낸 다니엘 등이 해당할 것이고, 신약에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산헤드린 공회 회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매장하게 한 아리마대 요셉,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울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엄친 딸로는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서더가 대표적이고, 사사 드보라도 참 훌륭한 여성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엄친아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나 갑부가 이렇게 물어도 가슴이 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한계를 지닌 인간인 것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처신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은 많아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데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도 솔로몬의 기도는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저는 97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나 하나님, 빌 게이츠보다 100배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지혜에 관한 한 가장 총명하게 해주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졌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가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숱한 고난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분야든 최고의 위치에 있고 내 자녀가 최고의 학교를 나온 후에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최상급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 솔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솔로몬이 매일 받은 수라상에는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사에 사용된 밀가루가 90코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2만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그 정도면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양간에서 기른 소 10마리, 방목으로 키운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 노루, 새 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 분량으로 한 사람이 먹으면 아마 평생을 먹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살지 못했던 최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그가 사는 집인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가 입었던 골용포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후궁과 첩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그 여인들을 따라서 솔로몬의 신앙마저 병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 과도한 부역과 병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은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4절 한 절에만 두 번을 명령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한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환경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단지 신경 자극을 통해서 오는 일시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또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데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도 영원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살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또 다른 한 가지를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에서 알게 하다와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에서 아뢰다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용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라면 구할 것,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 염려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생각을 끊으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또 도박 중독자에게 화투나 카드를 머리에 그리지도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술이 없으면 알코올에다가 물을 타서도 마시고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워서라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 대한 통계를 아는 것도 염려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걱정거리의 40%는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또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의 96%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간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인형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걱정 인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과테말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은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이 손에 조그만 인형을 쥐어주고는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얘기하고 머리 베개맡에 두고 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걱정 인형이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험생이 걱정 인형을 선물 받고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연을 올리자 일주일 동안 70만 명이 인형 판매 사이트를 방문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 인형은 본래 5개가 한 세트라고 하는데 이런 인형을 도대체 몇 세트를 가지면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염려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위태위태하게 걷는 것 같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산 몸이 죽은 몸보다 못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염려를 넘어서서 깊은 절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들러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조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100길로 이틀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거리를 닷새를 걸려서 왔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뱃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온 드로아였고 유두고를 살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를 일주일 만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염려가 되어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염려하다는 단어는 찢다, 분열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암수로 깎아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아교를 발라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며칠씩 있게 될 때에 습기가 많은 바닷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의 일부분이 찢겨져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그 배가 로마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갑니다. 혹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면 악요로 붙인 나무들이 떨어져서 난파선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듭니다. 6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판에 박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보다 정답은 없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스마트폰 갖고 놀지 마, 공부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녀가 잠을 잔다든지 멍한 태도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공부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갖고 놀지 않는 것의 최고의 처방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엉뚱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염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한절에 기도에 대한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공예배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염려거리가 생기게 될 때에 자기의 시선을 부모에게 두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 염려거리 자체에 둔다든지 자기 자신에게나 친구들에게 두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첩경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에 사무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청혼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바뀔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염려가 해결이 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염려가 눈앞에 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감사는 뒤돌아볼 때에 잘 생겨나게 됩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이따금 제 뇌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 두 방 사이에 그 달린 형광등입니다. 그때는 각 방마다 형광등을 달지 못했고 방벽을 뚫어서 형광등 하나로 양쪽 방을 밝혔습니다. 제가 살던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종종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의자에 앉아서 새벽 기도에 갖는 기도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에 항상 어린 아이들 등에 업고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하던 분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자녀들 학비가 없어서 부모님 병원비가 없어서 참 많이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진 것도 많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기도도 적고 강구는 희귀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참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는 주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힐링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꾸려온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자기 인생이 쉽고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이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힐링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살아왔던 삶 중에 상처받은 것, 고통스러웠던 것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종종 야외로 나가서 숲속을 거닐거나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서 바베큐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 내게 정말 힐링이 필요할 때 힐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학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힐링, 치유가 아니라 닐링, 무릎 꿇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닐링,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닐링, 무릎을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엔 찬송가 그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1절과 2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가사에 마음이 찔립니다. 과거엔 염려거리가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갈 줄 알았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도 알았고 한숨도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결단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주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애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업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속에 있던 염려하는 마음과 공허함, 허망함이 우리들 속에도 고스란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걱정인형, 지위와 명예라는 걱정인형, 재능이라는 걱정인형, 인간관계라는 걱정인형을 악착같이 모으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난파선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힐링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닐링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힐링밖에 없고 인간이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순간적인 힐링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음을 통해서 염려의 해결자가 되시며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